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함께 먹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유명한 이야기예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스스로는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죽은 예수가 부활했을 리가 없다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아마 자기 본래 동네 고향이었겠죠. 엠마오 마을로 가는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일어난 그 엄청난 일을 네가 모르냐? 우리가 이렇게 참 조체하고 수심이 가득한 것은 그 죽은 예수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절부터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시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성경의 약속을 이루는 일인지를 예수님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을 알던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이게요 너무 짧은 기간인 거예요. 3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알던 예수님은 정말 초췌하고 나약하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죽임당한 십자가에서 우리 성화에 매달린 십자가 예수님은 정말 깨끗하고 예쁘지만 예수님은 너무 지치고 피곤한 나머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이미 숨이 저버릴 만큼 쇠약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질 당해가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였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 정말 멋진 예수님, 이 예수가 그 예수였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긴가민가했을지는 몰라도 저분이 그 초췌한 그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십자가 매달린 그 예수였다고는 도저히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도 예수님인 줄 몰라봤다 그래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더불어 음식을 먹을 때 특별히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을 때 눈이 열려져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0절과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0절과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초대교회에서 특별히 신약성경에서 성찬식을 표현하는 표준적인 문구예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는데요, 일종의 성찬식을 한 거죠. 예수님이 그랬는데요, 그때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요, 설교는 들려지는 말씀이고 성찬은 보여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설교가 뭐라고요? 들려지는 말씀이고 성찬은 뭐라고요? 보여지는 말씀. 들려지는 말씀, 보여지는 말씀.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하셨을 때는 그때는 듣고 그래도 저분이 예수인 줄 몰랐는데,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을 때 이들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누려고 하는데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모쪼록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영광 보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세례식을 했는데요, 세례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는 말이 있어요. 세례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교회의 입교 예식인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서 비로소 교회의 일원이 돼요. 교회의 일원은요, 예배당을 출입한다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세례를 받아야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면 태어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호적신고를 해야 돼요. 호적신고. 그 출생신고를 해야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세례를 받아야, 그래서 교회 앞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성도들이 아멘 해야 그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교회는,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런 유형교회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이게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함께 먹지 않는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성찬식이, 함께 먹고 잔을 나누는 이 일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사도행전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요약하는데요, 네 가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가지예요. 예를 들면 설교를 이렇게 듣는 거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잘 배우는 거, 이게 성도들의 모습. 두 번째는 서로 교제. 여기서 서로 교제하는 거는요, 이거는 코이노니아인데 이거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아주 특징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떡을 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함께 먹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요 네 가지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딱 묘사하는 그 네 가지 표현. 이게 아주 중요해요. 전주 제자교회를 밖에서 들여다보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바깥에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 더 사랑하고 이웃 섬기며 세상에 소망 주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그 고백 안에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지만, 하여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요약할 때 사도행전 2장 42절이 네 가지로 요약하는데, 그중에 함께 먹는 거, 밥 안 먹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하여튼 이 함께 먹는 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이거를 중요하게 여겼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함께 먹는 게 중요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하여 이제 가는 과정 을 사도행전 20장이 말하는데, 사도행전 20장 6절 7절에 보면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드로아라는 곳에 들렀어요. 그런데 20장 7절을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것은 주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만 해도 주일은 빨간 날이 아니었어요. 주일이 빨간 날이 된 것은 저기 하여튼 4세기 이후 빨간 날, 콘스탄틴 대제 이후 우리 왜 음력 달력 보면 빨간 날 거의 없잖아요. 그것처럼 고대 사회에는 휴일이 없어요. 무슨 신전 축제 이런 거 할 때나 뭐 잔치하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주간의 첫날 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안식 후 첫날 항상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초대교회에서는요, 낮에 모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낮에는 다 일을 해야 돼요. 새벽에 모이거나 밤중에 모였어요. 아마 드로아에서는 밤에 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주일에 모였거든요. 그 주간의 첫날에 모였는데요,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떡을 떼려하여 모였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이면 당연히 설교도 듣고 당연히 기도도 하고 당연히 찬송도 부르고 모이면 당연히 서로 교제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우리가 떡을 떼려하여 모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공동예배 순서 제일 밑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공동식사 있잖아요. 예배 순서 안에 공동식사가 있는 이유는 사실 함께 먹는 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께 먹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는 것을 떡을 떼려 하기 위하여 모였다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떡을 떼는 일, 함께 먹는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사실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되새기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함께 먹는 일이 중요한 이유, 함께 떡을 떼는 일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떡과 잔이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게 표준 문구라고 그랬죠. 고린도 전서 11장 23절에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게 성찬을 의미하는 표준 문구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는데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어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은요, 유월절이었거든요. 유월절 전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부에 사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식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는 유월절 식사였어요. 유월절 식사가요,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했어요. 우리 왜 설날이고 추석 되면 다 집으로 찾아와가지고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유월절 날 그렇게 한 거예요. 유월절 날 다 이렇게 모여요.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하는데 우리 왜 추석이면 송편 먹고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여러분, 추석에 송편 요즘 드시나요? 송편 빛나요? 잘 안 하죠. 요즘은 뭐 송편 먹는 줄은 알지만 굳이 그거 안 먹어도 다른 먹을 게 많아가지고, 그죠? 그런데 유월절 식사에는요, 먹어야 될 음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먹는 순서도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떡을 먹을 때, 잔을 나눌 때 드리는 기도문도 있어요. 이게 유월절 식사는 가족들이 그냥 모여서 하는 식사가 아니고 정해진 음식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정해진 기도문을 같이 낭독하면서 그렇게 하는 아주 잘 짜여진 식사였던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제사 지낼 때 보면 음식 이런 동고서조 하면 뭐 이런 얕은 색깔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런 식의 식사가 유월절 식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 식사를 하는 이유는요, 1500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게 아니고 나를 기념하라 이러신 거예요. 이게요, 1500년 동안 유지되었던 전통을 다 뒤집어 엎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월절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기념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나누면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유월절 출애굽 사건이 더 이상 기념해야 될 구원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죽음이 온 우주를 회복하고 구원하는 구원 사건이다 고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중요해요. 출애굽이 중요해요. 사실 출애굽의 메아리가요, 성경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려고 해도 출애굽기를 잘 읽어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출애굽기에 배어 있는 그런 율법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이요, 성경 전체 안에 깊이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은 유월절은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유월절 지키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8월 15일이 되면 광복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조선 건국절이 언젠 줄 아세요? 태조 이성계가 즉위한 날이 언젠 줄 아세요? 8월 13일이에요. 1392년. 제가 찾아봤어요. 설교 때 써먹으려고. 그런데 우리는 광복절은 지키지만 태조 이성계가 즉위한 1392년 8월 13일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되어서 조선을 개국한 조선 건국일 이런 거 안 지켜요. 조선시대 사람들에게는 그게 중요했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뭐 전주 혹시 또 전주 이씨 후손들이 또 그거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주 이씨 후손들이 그거 지킨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시대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출애굽 그게 구원 사건이고 유월절 중요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면서 이제 더 이상 출애굽이 구원 사건 아니고 그거는 예수님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우주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자 모형에 불과한 것이고 이제부터는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온 세상을 회복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식에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어떤 예수님을 생각합니까? 죽임당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도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마다 전하는 주의 죽으심.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는데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지난번에 묵상했던 히브리서가 계속 강조하는 거죠.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 전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고 예수님은 의인이어서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이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죠. 그래서 불의한 우리,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드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레위기 읽을 때나 아니면 히브리서 읽을 때 이거 여러 번 묵상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를 기록하던 사람들이 성경을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성전을 생각했어요. 성전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는 한계가 있었고 결정적으로 휘장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가리우고 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요 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셔가지고 휘장이 찢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찢어지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육체 가운데로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거야. 그래서 성찬을 나눌 때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이 떡은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이 잔은 우리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로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성찬식이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자리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찬식이 되면 뭔가 마음이 좀 숙연해지고 뭔가 좀 이렇게 애틋한 마음이 생기고 그런데 이 성찬식이요 사실 예수님의 고난이나 예수님의 죽음에 얽힌 그런 슬픔 그거를 곱씹는 자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나셨거든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나눌 때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지만 죽임당한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슬퍼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붙인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슬퍼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붙인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 자신의 얄팍함과 우리 자신의 변덕스러움을 슬퍼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 때문에 슬퍼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었지만 살아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은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거룩하심, 그리고 그분의 생명의 능력은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더 이상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그 의로움,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덧입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은혜로 우리를 포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감사 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이 우리 죄와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어려우심과 거룩함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그 은혜 또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그것이 얼마나 영원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먹고 마시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인터넷 싹 지나갈 때 봤는데 어떤 힌두교에는 별하별 이게 그 도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힌두교 구루가 70년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고 살았대요. 그래가지고요, 거의 반신처럼 이렇게 막 우러러 봤는데, 어느 날 CCTV에 그분이 음식 먹는 게 찍혔어요. 제가 그거를 싹 보고, 제가 그거를 그때 스크랩을 못 해놓고 놓쳤거든요. 설교를 딱 마치고 났더니 우리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 목사님 이거 찾았어요 하면서 막 저한테 링크를 보내줬어요. 근데 굳이 그거 안 봐도 돼요. 성경 보기도 바쁜데 뭐 언제 그걸 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먹고 마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먹고 마시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 먹고 마실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식사기도 꼭 해야 돼요. 식사기도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제일 먼저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 29절부터 30절 보면 먹을 거리를 주세요. 먹을 거리. 이거를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셔서 너희를 먹고 살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광야 생활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이시고 그러면서 보살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먹고 살게 하시면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분, 우리 삶을 지탱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에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하루하루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매일 매 순간 우리를 지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자주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보살펴 주시는데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그 은혜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런 복을 누리는데 나는 이게 뭐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고 생각하면서도 감사가 없고 늘 원망, 불평, 짜증 이게 가득해요.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광야 생활하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경하는 입장에서 관찰하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진짜 이상하다. 그 사람들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돌보아주시고 그리고 적이 몰려오면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사실 그 사람들은 40년 내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의 여정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 별로 믿음 없어서도 사실 하나님이 품에 안으시고 등에 업으시고 이끌어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 야 어떻게 저렇게 살면서 불평 가득할 수 있냐, 어떻게 불평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냐. 그런데요 그게 거울이에요. 우리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거죠. 저 사람이 누리는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과 자기를 계속 비교해요. 그래가지고 사실 삶에서 감사하고 찬송할 일이 사실 별로 없는 여러분 이게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주 깊은 병이에요. 사실 너무 화려하고 너무 풍요로워가지고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자기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며 살면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탱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그분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인생이라는 고백은 별로 많이 안 해요. 별로 안 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거는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요 너무 풍성하고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은 지금 문 밖에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라오디가 교회 교인들이 내 음성을 들어주면 좋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에 지금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신가요? 우리 문 밖에 계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면서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기쁨의 원천이 되시고 어떻게 우리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붙드는 분인지 알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즐거움 혹은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누리는 그런 기쁨 그거 누리기 원한다고 예수님이 큰 소리치고 허세 부리기 좋아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불어 먹고 먹는 이게 사실 성찬이고 이게 함께 주님과 더불어 누리는 은혜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우리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할 것보다 좀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더 많고 뭔가 여하튼 하나님이 돌보신다 뭐 아멘은 하는데 별로 마음에 감동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 하를 읽어보면 사무엘 하 요즘 묵상하고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삶이 왕이 되어 갈 때의 과정이 있고요. 왕이 된 뒤의 삶이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래가지고 진짜 왕노릇 할 때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때 다윗은 실패했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11장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모든 다윗의 여정은요. 다 이게 허물어들이는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여하튼 뭐 난리도 아니죠. 그런데 지난번 사무엘하 지금까지 묵상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뿐만 아니라 다윗의 삶이 허물어져 내리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다윗의 삶을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다윗은 하나님 잊어먹고 다윗은 기도 안 하고 다윗은 온갖 지저분한 짓 하고 아주 가식적인 행동하면서 이게 자기의 죄와 허물을 다 감추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 그거를 다 보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다윗을 잊지 않으시고 다윗은 하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은 다윗을 배반하지 않으시고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인생의 걸음을 인도해 오신 것을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셔가지고 야 이거는 아니잖냐 이 길이 바른 길이리라 행하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시고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진짜 그 사랑으로 긍휼로 자비로 품어내시는 거거든요.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을 지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에 내가 누리는 모든 은혜와 기쁨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걸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풍성하게 너무 부유하게 살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진 것이 많아서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종교적인 일은 해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도 주일 되면 모였을 것이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교회가 할 일은 다 했겠죠.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하나도 칭찬할 게 없는 완전히 눈문맹인이고 벌거벗은 그런 아주 가련한 인생들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식사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네가 잘난 체하고 큰 소리치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네 안에 없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깨우쳐 주시는 거죠.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원천이다 이런 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이 떡과 잔은요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게 해요.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데 이거 조그마한 잔이잖아요. 그야말로 상징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사람에게 약속하시는 거는요 더 풍성한 잔치예요. 이사야 25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풍성한 잔치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가지사 주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 다음 슬라이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곧 언약의 피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염두에 계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그 날에 대한 소망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요, 온갖 먹을 만한 열매 맺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내 쫓겼어요. 그리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어요. 불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서 다가가지 못하게. 그런데 그 생명나무로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의 보좌 앞에는 열두 가지 열매를 맺는,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리고 모든 연약함을 다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소성케 하실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스러운 식사 잔치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떡과 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떡과 잔을, 이 작은 떡과 작은 잔을 마시지만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사람에게 준비되어 있는 영원한 천국 잔치를 소망하는 거예요.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짊어진 예수님 생각하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부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을 향한 감사를 고백하시고, 그리고 주님, 내가 지금 이 작은 떡과 잔을 먹고 마시지만 장차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잔치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그래서 모쪼록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서 예수님의 영광 보게 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